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치명적 결과를 맞게 될 거라고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26일 경고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날 줄의 현안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한국의 성급한 조치에 대해 우리는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정부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배제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의 무기와 군사장비가 우크라이나로 이전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하면서 그런 일이 실현되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거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아울러 대북 제재의 수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회원국들이 대탕트 긴장 완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되도록 빨리 대북 제재 체제를 수정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장호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전날인 19일 평양에서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지만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전날인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것을 한국 정부가 비난하면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해당 조약에서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 쪽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비살상 군수 물자만 지원해왔던 우크라이나 정책을 깰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25일 90명씩 포로를 교환했다고 양국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90명이 러시아에서 돌아왔다고 밝힌 가운데 귀환한 인원은 우크라이나 군과 국가수비대, 국경경비대 등의 장병들을 포괄한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 국방부도 최근 포로 교환으로 풀려난 러시아군 장병 수십 명이 이날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군당국은 일류신 76 수송기에서 내려 버스 두 대에 나눠 타는 전투복 차림 장병들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포로 교환은 아랍에미리트의 중재로 성사된 것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래 양측은 50차례가 넘는 포로 교환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교환에 앞서 최근에는 지난달 말에 75명씩 포로를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25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통화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통화는 오스틴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밝히고 오스틴 장관이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미국과 러시아가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국방장관의 전화 통화는 15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특히 오스틴 장관과 벨로우소프 장관의 통화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지난해 3월 세르게이 쇼이그 당시 러시아 국방장관과 통화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군부를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 금융거래를 하는 50개 기관과 개인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25일 이란 국방군병참부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이용하는 그림자 금융네트워크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는 이미 미국 제재 대상에 있는 이 기관들을 도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목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고 이틀째 한국을 향해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대화에 복귀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at's certainly something to keep an eye on. I think that
북한 전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1도,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고 한국을 향해 오물풍선을 이틀째 살포했습니다. 한국군은 9.19 군사 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을 7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6일 오전 5시 3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미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0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한 발로 2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하다가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폭발했다며 파편이 반경 수 킬로미터에 걸쳐 흩어져 바다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고체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해 시험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올해 들어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과 4월 각각 평양 일대에서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각각의 비행거리는 천여 킬로미터, 600여 킬로미터였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많은 연기를 발생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 한국의 서북도선은 물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육안으로 식별됐습니다. 합참은 평소보다 연기가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연소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일 수 있다며 추진체 엔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이 성공을 주장한 고체연료 기반 극초음속 미사일은 횡기동 성능 등에서 문제점을 보여 추가 시험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었다며 공중폭발 원인에 대해선 엔진 등의 문제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추진체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반분리 쪽에서의 연계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좀 원인은 좀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관측입니다. 최근 부산에 입항한 루즈벨트함 등 미 제9항모 강습단은 26일 부산항을 출항, 이달 말 한일 해상전력과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앞서 24일 담화를 내고 루즈벨트함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압도적이며 새로운 모든 억제력 시위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두고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으로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하강 단계에서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활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 방공망으로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미 항모전단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억제력 과시 차원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완전히 개발이 되고 실전 배치가 된다면 미국에게도 상당히 위험한, 왜냐하면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요격이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항공모함의 접근에 상당한 제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할 수가 있지요.
양옥 박사는 핵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 항모전단을 제압하는 전술로 유효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개발 중인 신형 전략무기를 시험 발사해 김강일 부상이 담화에서 언급한 새로운 억제력을 과시하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24일에 이어 25일에도 대남 오물풍선을 한국을 향해 살포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이 지난 25일 밤 남쪽을 향해 살포한 오물풍선은 250여 개이며 이중 10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낙하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풍선 내용물은 지난 24일 날려보낸 풍선과 마찬가지로 종이 조각이 대부분이며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지난 20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이는 북한의 이번 살포는 최근 들어 여섯 번째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1일 담화를 통해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우리도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연속된 살포는 심리전을 확대하려는 의도보다는 한국 측의 대북전단 살포 규모에 비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1, 2차 보낼 때부터 몇 배로 갚아준다라는 비례성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차적으로 바람하고 여러 상황을 봐가지고 얼마를 보내고 또 준비되는 대로 후속적으로 보내고 해서 이쪽에 이제 몇 배로 갚아준다, 뭐 이런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이번에 살포한 풍선 낙하로 한국에서 재물 손괴 등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선 26일 오전 1시 46분부터 약 3시간 동안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의 이착륙이 중단되거나 지연됐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오물풍선 살포와 미사일 발사가 동시에 전개되는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가운데 한국은 9.19 남북 군사합의로 중단됐던 서북 도서에서의 해상 사격 훈련을 7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에 따르면 서북 도서 방위 사령부 이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26일 각각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육연대와 연평부대는 해상사격훈련 중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 등 총 290여 발을 남서쪽 공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해병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훈련은 최근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전부 정지되고 시행되는 첫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 이후에도 정례적인 해상사격훈련으로 해병대 화력 운용 능력 향상과 군사 대비태세의 완전성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서북도서 정례 해상사격훈련의 본격 재개를 공언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오는 8월 올 하반기 미한연합훈련을 앞두고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북한의 도발이 한층 공세성을 띨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미사일이나 발사하고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러시아와의 어떤 협력을 좀더 과시하는 양상,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공세적인 양상 하에서 자신들의 힘을 좀 더 시위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력관계 달라졌음을 좀 굳히고자 하는 어떤 의도, 이런 것까지 사실 우려가 되죠.
장 박사는 남북한 간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살포 공방이 일상화하는 양상이지만 이 또한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촉발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대화에 복귀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26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BOE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면서 이번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실시한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발사는 북한의 이웃 국가에 위협을 가하고 영내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뿐 아니라 영내 다른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이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 26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30일 초대형 방사포 10여 발 발사 이후 약 27일 만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19일 BOE에 북한과 관련해 염려되는 부분은 이번 조약이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한국 등을 향해 이전보다 더 대범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My worry about it with the North Koreans is that it will make them bolder. It will make them feel like they have a guarantee.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번 협정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더 많은 상호 지원을 가능케 하고 러시아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 역량 등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대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 통화를 갖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26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와 하마모토 유키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협의를 가졌습니다. 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평화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러 정상회담 이후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미한 동맹과 미한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펜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군을 파병할 가능성과 관련해 주시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Yeah, I mean that's certainly something to keep an eye on. I think that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군사 협력을 심화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자국 영토로 선언한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북한이 병력을 보낼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내가 북한군 인사관리자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전쟁에 내 병력을 총알받이로 보내는 선택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러시아군의 사상자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등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Yeah, look, our policy hasn't changed as it relates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라이더 대변인은 미회 일각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한국, 일본 및 영내 다른 동맹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20일 본회의 장연설에 나서 북러 밀착을 계기로 한국 등 영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핵부담 공유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VOA에 위커 의원의 제안과 관련해 미국은 현재로선 인도태평양 지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 유엔 미국 대표부가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북한 등 다른 국가로부터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식별하고 폭로하며 이에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28일 유엔 안보리가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공개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25일 미국과 파트너들은 북한의 무기 이전과 이것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설명하는 공개 브리핑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트 에반스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조달한 무기와 북한이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경제, 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는 우리의 평가에 대해 여러 차례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주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 무기 또는 관련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북한이 무기 또는 관련 물자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엔 회원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탄도미사일과 무기 및 관련 물질의 확산에 관여하는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의 행동 패턴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회원국은 북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전쟁 지원을 위해 불법적으로 무기와 장비를 얻을 목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정권에 필사적으로 계속 의지하고 있다는 더 많은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우리는 침묵할 수 없으며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러시아 정부가 북한이나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 다른 국가로부터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식별하고 폭로하며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비확산을 주제로 오는 28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가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도 24일 BOA에 이 회의 개최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이달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한 한국을 대표해 황준국 주유엔 대수가 회의를 주재하며 이즈미 나카미츠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 대표가 브리핑합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러 협력 심화가 영내 불안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Obviously it does, because this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if you will, the alliance between the two, will further embolden Kim Jong-un and make him that much more provocative. So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BOA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가 북한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영내 불안정성을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섭자는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되면 한국은 미국, 일본과 더욱 밀접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anything, what we'll see is a tightening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U.S., Japan, and Korea. The NATO summit is in Washington next month, and that'll be an opportunity for the.
차석자는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는 미한일 3국 간 동맹 관계를 더 긴밀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체결한 조약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러시아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란 해석입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25일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러시아 측의 주장에 대해 이 조약은 당연히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며 러시아는 매우 기만적이며 이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한국에 대적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대항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아마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And I think the Russian Federation is concerned that the Yoon Suk-yeol government is considering.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등 확전 요소를 원치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측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러시아가 서울에 특사를 보내 북한에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군사기술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도 있지만 북러 간 이미 군사기술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 해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러시아 관영 매체인 스푸트니크 통신에 이 조약은 한반도와 영내 문제를 군사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고 기대했거나 계획했던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면서 한국이나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새로운 북러 합의를 이해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포함해 건전한 접근 방식이 우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21일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다시 장호진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3일 한국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며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 재검토는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고 말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루덴코 차관이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와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푸틴 정권의 관리들은 외교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허위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데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마 그의 발언에 대해 가장 우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가 한국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또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북한의 지배하에 한반도를 강제로 통일하려는 북한의 군사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저지른 실수를 깨달았다는 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우드로 윌슨 센터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공식적 공개적으로 조약을 체결하고 계속 무기 거래도 할 것이라고 하니 윤석열 정부로서도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푸틴이 그 정도까지는 예측을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기 시작한다면 푸틴으로서도 이건 실책이었다. 한국을 너무 대놓고 자극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도움이 될 게 없다. 이런 자각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외무성 차관보도 한국을 겨냥한 거 아니다. 이런 거짓말을 쓰는 거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북한의 위성 또는 핵잠수함 등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러시아가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천명을 했는데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한국을 위협하지 누구를 위협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예 러시아가 그냥 이제 뭐 거짓말 수준으로 그냥 아 이건 한국 위협이 아니니까 한국도 자제해라 이러한 암묵적 그런 메시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날 BOA에 북러 간 정상회담이 열린 지 아직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만큼 이것이 실제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은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가장 엄중한 외교정책 및 외교시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나토의 단결을 강조하며 분열로 이익을 얻는 나라는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마이클 카펜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유럽 담당 선임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재현될 수 있다고 말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상기하며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펜터 보좌관은 25일 미 외교협회에서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대담에서 우리의 동아시아 파트너들,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만 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o our East Asian partners, our Indo-Pacific partners certainly understand that Beijing is watching very closely, but not just Beijing.
카펜터 보좌관은 다른 국가들도 지켜보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국가들은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이 강압적 행동 이후 어느 정도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을지에 따라 더 약한 이웃에 대한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침공이 전략적 실패 혹은 패배였다는 것을 이해 하면서 전쟁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카펜터 보좌관은 또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와 관련해 회원국들 간 이견을 지적하는 질문에 우리 모두는 단결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e all want unity. I mean, I think that's clear. The only countries that benefit from disunity in the alliance are Russia, China, Iran, North Korea, etc.
이어 동맹의 분열로 이익을 얻는 유일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 초청이 없을 것이라는 점은 아주 분명하게 전달됐다며 다만 32개국 나토 회원국 모두가 우크라이나를 동맹으로 인정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있을 때 신속하게 가입을 처리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24일 내달 미국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과 훈련 직접 조율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상회의에서는 유럽연합 EU 및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협력 등 다른 중요한 현안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지난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4개국 AP4 정상들을 처음 초청했고 이후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 이어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정상회의에도 이들 4개국 정상들을 공식 초청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북한 인권특사가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에서 대화를 시작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5일 한인 이산가족과 한국계 미국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외교정책 수립에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한국계 미국인의 목소리를 포함하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And this has been such a priority for me in this role that they were in fact one of my first meetings.
터너 특사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평화연구소 USIP가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아 한국전쟁의 유산,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트라우마라는 주제로 연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현재 미국과 북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산가족들의 재회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에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지금 당장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서 북한 정권이 대화 의지를 내비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천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발생했고 미국 내 한인들 중에도 많은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이산가족들은 여러 차례 대면 상봉과 화상 상봉을 했지만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터너 특사는 미국 정부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더 일찍 더 많은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를 대신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I've heard that there are a lot of diverse views out there in terms of what the U.S. government should do.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폴리 이산가족 USA 대표는 북한 지역 출신인 할아버지가 2022년 12월 돌아가신 후 이산가족 운동에 뛰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Getting to visit and have a proper burial for others. It's just knowing what happened. As HJ said,
이 대표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헤어진 자신의 형이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떠난 후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이 북녘 고향에 전하는 메시지를 영상 기록물로 제작하는 고향에 보내는 편지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 대표는 이 프로젝트가 1세대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도 의미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미국과 북한에서 이러한 비디오와 메시지를 계속 시청하고 한반도 남북 경계선의 양쪽 그리고 전 세계의 더 넓은 대중들도 이산가족의 고통을 공감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차이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 대표는 한인 이산가족들이 고령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e're not done. We are still here. We are... At the very end of our lives, but
한편 터너 특사는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최근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과 두 나라 간 군사적 협력 심화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는 BOA의 질문에 그런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입장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ist, but I will also say on the human rights side, we are looking at North Korea's human rights.
터너 특사는 일부 지정학적 문제들이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똑같은 인권 기준으로 북한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하지 않는 정부와 진전을 이루는 건 항상 어렵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규입니다.
최근 북한 라진항에서 중국으로 석탄을 운송해줄 선박을 찾아 나섰던 선박 브로커가 이 같은 운송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으로 석탄을 실으러 들어갈 선박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러시아산 석탄을 운송할 선박을 찾는다는 선박 수배 공고문이 또다시 선박업계에 배포됐습니다. 화주인 러시아 회사의 의뢰를 받은 브로커가 선박 회사 관계자 등에게 최초 선박 수배 공고문을 뿌린 지 약 2주 만입니다. 그런데 공고문의 형식이 이전과 비교해 조금 독특합니다. 출항지와 목적지, 그리고 선적 내용물 등 필요한 정보만을 간략하게 담는 통상적인 선박 수배 공고문과 달리 장황한 배경 설명으로 가득합니다. 브로커는 공고문에서 우리는 유엔 결의에 의거해 러시아 석탄을 중국으로 운송하려는 것이라며 결의의 일환으로 러시아 외무부가 유엔 안보리의 석탄 채굴 기업과 중국 내 구매자와 수취인, 중국의 하역 항구, 선박의 이름 및 북한에서의 선적 날짜와 중국에서의 하역 날짜 등을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고문은 모든 관련자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란 점과 안보리 결의 틀 안에서 행동한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곧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며 가장 좋은 조건으로 입찰해달라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BOA는 이 브로커가 이달 8일경 북한 라진항에서 중국 다렌항으로 러시아산 석탄 총 만 톤을 운송해줄 선박을 찾는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배포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날씨가 허용하는 선에서 주말에도 선적과 하역 작업이 모두 이뤄질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PPT, 즉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운송을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이 브로커는 석탄의 양을 15,000톤으로 늘리는 공고문을 한 차례 더 배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공고문이 배포되면 전 세계 선박 회사나 선박을 빌려 운항하는 용선업자들은 해당 브로커에게 입찰하고 이후 조건이 가장 좋은 선박에게 운송 기회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브로커가 이번엔 구구절절한 사연을 담아 또다시 공고문을 낸 것입니다. 선박업계 전문가는 BOA에 선박 수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박을 찾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한 번 더 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북한에서 석탄을 싣는다는 점이 선박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산 석탄 수출 금지를 담은 결의를 채택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합작으로 운영하는 라진 핫산 일대에서 선적되는 러시아산 석탄에 대해선 제재 예외가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공고문이 명시한 석탄 15,000톤이 실제로 러시아산이라면 이는 유엔의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석탄을 싣기 위해 북한 항구에 입항한다는 점이 선박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선박업계 관계자의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자칫 미국 등 일부 나라의 독자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박업계 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자국 입항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선주들이 북한발 화물을 맞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로 이어졌다는 게 선박업계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BOA는 2019년과 2020년 여러 차례에 걸쳐 라진항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선적해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운송해줄 선박을 찾는다는 내용을 담은 선박 수배 공고문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취재 결과 이들 러시아 석탄은 어떤 배에도 실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들이 나서지 않으면서 수출 자체가 무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사실상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초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 석탄 수출은 한국과 러시아의 합의로 시작됐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2013년 11월 러시아 광물을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라진 핫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독자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에 정박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를 결정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미 민주당 중진 하원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이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25일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전 세계와 미국인, 한국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It has been a failure as far as providing for security for the world and for the American people and for the Korean people.
셔먼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 연구 기관인 미국 평화 연구소 USIP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셔먼 의원은 앞서 국방 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한국 전에 공식적인 종식을 지지하는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고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제목의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셔먼 의원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전쟁 종식 법안을 북한에 대한 양보로 보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있다면서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쟁을 끝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 the theory that somehow that's a concession to North Korea. Well, it wasn't a concession.
셔먼 의원은 이어 김정은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접근이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반복할 뿐이고 매년 북한은 더 많은 무기, 더 발전된 무기, 더 큰 무기를 갖게 될 것이란 겁니다. 셔먼 의원은 그러면서 자금이 절실한 북한이 핵무기를 많이 갖게 된다면 전 세계는 확산 위협에 처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북한이 무제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고도로 감시된 상태에서 1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세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world would be much safer if North Korea had 10 highly monitored nuclear weapons.
셔먼 하원 의원은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지 말아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북한과의 합의를 통해 핵무기 수를 억제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VOA는 25일 현재 국무부에 셔먼 의원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커트 갬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2일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미국의 입장은 완전하고 포괄적인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존슨 국방부 핵 대량 살상무기 정책 담당 부차관보도 10일 미국의 대북 정책을 다시 확인하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유럽연합이 새로 확정한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러시아로 북한 무기를 운송하는 데 관여한 회사가 포함됐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등도 이 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과 관련한 새로운 제재 단핵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유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14차 대러 제재안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후의 제재 패키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 LNG를 겨냥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가 LNG의 판매와 운송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새로운 제재는 EU 항구에서의 선박 간 환적을 금지하고 스웨덴과 핀란드가 LNG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통해 LNG 수출로 인한 러시아의 수입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재로 러시아에서 건설 중인 LNG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한 신규 투자와 서비스도 금지됩니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에는 북한이 지원한 무기 운송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보스토치니양 터미널 운영사인 보스토치니아도 올랐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등도 보스토치니아를 제재 목록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3년 10월 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한 군사 관련 화물을 실은 북한발 컨테이너를 보스토치니 항을 통해 수입했으며 보스토치니아에는 관련 항이 터미널 운영사입니다. 이유는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해 러시아 정부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신규 제재 대상은 개인 69명, 기관 47곳입니다. 이들은 이윤의 자산이 동결되고 개인의 경우는 EU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날 이윤은 별도로 이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연루된 6명에 대한 제재도 단행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이후에 추가 제재 확정 조치에 맞서 러시아로의 입국을 금지하는 유럽 기관 및 EU 회원국 대표 목록을 확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저기온은 8도에서 21도, 최고기온 25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하루 종일 맑습니다. 평양 기온은 18도에서 32도 분포, 안주는 16도에서 29도, 남포 18도에서 31도, 신의주 19도에서 29도, 수풍 13도에서 30도, 중강 14도에서 31도, 강계 16도에서 32도 예상됩니다. 함해 남북도 경기도 지역 모두 맑겠습니다. 해주 기온은 19도에서 31도, 용현 맑은 가운데 17도에서 31도 예상됩니다. 개성은 18도에서 32도, 사리원 18도에서 32도, 신계는 17도에서 32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로 갑니다. 함흥 맑겠고 신포, 해산 역시 맑습니다. 기온은 함흥은 18도에서 34도, 신포는 18도에서 30도, 해산 12도에서 29도입니다. 장진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맑습니다. 기온은 11도에서 27도 예상됩니다. 원산, 장전, 청진, 선봉, 삼지연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원산 기온 20도에서 34도, 장전 21도에서 31도, 청진 17도에서 29도, 선봉 16도에서 26도, 끝으로 삼지연 10도에서 25도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이 맑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전해상이 맑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는 0.5에서 1m를 일다가 오후에 0.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 오전 오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안보회의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에 깊이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Biden has said, the United States remains vital to the future of the region.
오스틴 국방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이 미국은 이 지역의 미래에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며 또 이 지역은 미국의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새로운 융합이 인도태평양 안보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융합은 단일 동맹이나 연합이 아니라 공동의 비전, 공동의 상호 의무감에 따라 추진되는 일련의 중첩되고 상호 보완적인 계획과 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Countries across the Indo-Pacific,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e converging around these.
오스틴 장관은 미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전역의 국가들은 주권 존중과 국제법이라는 굳건한 신념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업과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 바다와 하늘에서의 자유, 무역이나 갈등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가 안전해야만 안전할 수 있다고 오스틴 장관은 말했습니다.
And so we are opera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like never before.
오스틴 장관은 그래서 우리는 전에 없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융합은 더 많은 상호 운용성, 더 발전된 능력, 그리고 보다 충실한 안보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기존의 협력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분야와 사례를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일본과 한국과 단연간에 걸친 미한일 3국 군사훈련 계획의 수립을 포함해 미국과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군사작전과 방위산업들 사이에 개선된 통합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또 일본과 필리핀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그 지역에 걸쳐 미군의 군사태세를 변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역사적인 협정들을 확보했습니다. 또 안보협력체인 쿼드를 통해 미국은 협력국들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작전상의 영역을 구체화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일본과 한국과 함께 실시간으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를 강화하기 위해 잠수함 산업기지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융합은 우리의 모든 나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고 오스틴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인도태평양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상태가 되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치명적 결과를 맞게 될 거라고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26일 경고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날 줄의 현안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한국의 성급한 조치에 대해 우리는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정부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배제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는 과정에 나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의 무기와 군사장비가 우크라이나로 이전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하면서 그런 일이 실현되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아울러 대북 제재 수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회원국이 대탕트 긴장 완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되도록 빨리 대북 제재 체제를 수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장호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마친 뒤에 브리핑을 열어 전날 평양에서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날인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것을 비난하며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해당 조약에서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 쪽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비살상 군수물자만 지원해온 우크라이나 정책을 깰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25일 90명씩 포로를 교환했다고 양국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90명이 러시아에서 돌아왔다고 밝힌 가운데 귀환 인원은 우크라이나 군과 국가수비대, 국경경비대 등의 장병들을 포괄한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 국방부도 최근 포로 교환으로 풀려난 러시아군 장병 수십 명이 이날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군 당국은 일류신 76 수송기에서 내려서 버스 두 대에 나눠 타는 전투복 차림 장병들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포로 교환은 아랍에미리트의 중재로 성사된 것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래 양측은 50차례 넘는 포로 교환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교환에 앞서 최근에는 지난달 말에 75명씩 포로를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25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통화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통화는 오스틴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밝히고 오스틴 장관은 이번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이 진행 중인 와중에 미국과 러시아가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국방장관 간의 이날 전화통화는 15개월 만에 처음이고 특히 오스틴 장관과 벨로우소프 장관의 통화는 이번이 첫 번째입니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지난해 3월에 세르게이 쇼이그 당시 러시아 국방장관과 통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벨로우소프 장관이 이번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미국 무기의 지속적 공급에 관해 사태가 더욱 악화될 위험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미사일 에이테킴스로 러시아가 점령한 크름반도를 공격하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군부를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 금융거래를 하는 50개 기관과 개인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25일 이란 국방군병참부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이용하는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는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이 두 기관이 지난 2020년부터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처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란 군부는 이란 외환시장과 위장기업을 통해 이 같은 자금을 활용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